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이 다 유익이 되고 생명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가 무지하고 무감각하여서 잘 깨닫지 못하고 흘려 넘겨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아, 그 말씀의 뜻이 그것이구나 깨닫고 말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다 믿고 믿을 것을 믿고 행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 겸손을 가르치심. 그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 뭐 그 이상의 교훈들이 들어 있겠지만은 중요한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그 말로 제목이 되겠는지 몰라도 겸손을 가르치심,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아보십시다. 1절부터 좀 다시 보십시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누가 가장 크니까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의 크니까라는 말은 비교급, 예, 비교급이라는 말 아십니까? 그냥 크다는 단어, 헬라어는 메가스 그러는데 메가스의 비교급은 메이존 그러는데 더 크다, 보통은 더 크다, 비교급은 더 뭐하다, 그런 걸 비교급이라고 표현하는데 문법에서. 그래서 더 크다 그런 단어지만은 문맥적으로 볼 때에 가장 크다 그런 뜻이라고 사전에도 나와 있고 이 비교급이 최상급이라고 하는 가장 크다. 가장 크다는 말은 최상급이라고 그러지, 문법에서는. 문법 용어인데. 그래서 최상급. 그 영어 성경들은 옛날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이나 다 가장 크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다 서로 뜻이 통했는지. 천국에서 우리는 그냥 누가 크니까, 조금 약하죠. 그냥 누가 더 크니까.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 가장 크니까, 누가 가장 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은, 영어 성경은 여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혹은 가장 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그 질문 속에는 그들의 교만과 명예심이 보이죠. 누가 더 크냐. 예. 교만과 명예심이 없으면 그런 거 질문이 되지가 않죠. 그런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누가 더 크냐, 그 관심을 갖는 것은 마음에 이런 명예심, 교만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돌이켜라는 말은 돌이켜, 우리는 그냥 돌이켜, 좀 약한 기분은 들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여 그러면 좀 강하게 보이죠. 회개하여. 그들의 그 교만, 명예심 그거 버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 그랬으니까 지금 그 가운데 세운 아이뿐 아니라 아이를 한 예로 세운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보통은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좀 무시하잖아요. 형아라 하더라도 동생 보면 동생은 무시해, 넌 아직 어려, 그리고 무시할 수 있죠. 어른들은 아이들, 아이들은 절로 가 있어, 절로 가 있어,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쉽죠.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회개해서 그런 마음, 높은 마음, 그런 명예심, 교만 이거 버리고 어린아이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어린아이, 낮아 보이는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라는 것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뭐 아는 것도 부족하고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아직 교만과 명예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빨리 배우는 아이들도 있는지 몰라도 보통 아이들은 좀 천진난만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직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다시 말하면 교만을 버리고 명예심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 주님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말에 결단코는 좀 강한 말이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안 원하십니까? 천국 들어가기를 다 원하는데 죽으면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가는지 몰라 그냥 죽으면 뭐 모르지 가봐야 알지 그렇습니까? 가서 가봐야 아는 사람은 곤란하죠. 천국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복음을 바로 깨달은 자지, 죽어봐야 된다면, 죽어서 만일 지옥의 문 앞에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때 가서는 믿는 기회가 없는데, 믿는 기회, 구원의 기회는 지금 있는 거지. 죽기 전에 있어야 되지. 죽은 후에는 사람의 운명이라고 할지 사람의 최종 상태가 결정되어 버리니까, 아 물론 지금도 결정됐지만은 죽고 나면은 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죽기 전에는 나중에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구원 얻는, 막차 타고 구원은 천국 가는 그런 사람처럼 구원 얻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죽기 전이지, 죽은 후에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비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겸비하지 않으면, 그렇죠, 마음이 교만하면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데 겸손한 인격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겸손하면 다 구원 얻는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겸손 없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만해 보십시오. 말이 들어가는가? 복음을 내게도 코웃음 질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들어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다 안다, 나는 설교 들으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도와주러 간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높으면 들을 게 하나도 없을까, 성경을 읽을 때도 저런 마음으로 읽는 것인가. 정말 겸손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또 읽은 내용도 또 읽으면서 내가 부족하지, 이거 알긴 아는데 실천이 안 돼, 내게 내 인격이 아직 멀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작은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 말씀 내가 알지 않는데 나의 인격과 삶이 되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지, 오늘도 하나 또 배웠다, 또 기억하고 복습했다 그렇게 깨닫고 아멘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별로 들을 것이 없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겸손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겸손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 얻는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지, 마음이 교만하면 영접이 안 되는데, 주의 말씀 들으면은 흥 하고 여기 듣고 그냥 저로 흘려버리는데 그게 구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 얻는 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역시 같은 메이존이라는 말은 더 큰 잔이라 혹은 가장 큰 잔이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가장 큰, 여기도 가장 큰이라고 번역했더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만 교회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세상하고 좀 다르죠. 세상에는 예, 요새도 이제 또 다 뭐 대표도 뽑고 선거철이 되고 또 내년 이제 3월입니까? 이제 총선 되고 그러면은 다 내가 적격입니다. 아, 저 후보보다 내가 그래도 낫습니다. 다 자기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예, 보기가 좀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분도 참 훌륭합니다. 저분 참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는 이런 신념으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는지. 예.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가 인격이 인품이 좋고 누가 사상이 반듯하고 누가 잘 준비된 일꾼인지 대충 알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린다고 깎아지는 것이, 깎아내리면 아이고 저 사람 교만하고 아이고 꼴로 저렇게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런 사람을 일꾼 세우면은 안 돼. 교만한 사람은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쓸모가 없어. 일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모름지기 겸손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겠죠.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더 큰 자, 가장 큰 자, 가장 자신을 낮추는 자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이름 없이 그저 묵묵하게 섬기는 자가 저분 진짜 참 훌륭한 자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과 같이 되었다. 부요하신 그가 가난해지셨다. 부요하신 그가 가난해지신 표로서 출생할 때부터 마구간에서 말 밥통에 강보로 쌓여서 놓이는 아기가 되게, 그렇게 출생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나 오늘날이나 자녀를 낳으면 잘 준비해서 포대기도 준비하고 따뜻한 방을 좀 준비해서 낳으려고 할 터인데 준비된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난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하심,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그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다. 교회는 그러므로 서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죠. 정상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는 서로 섬겨요. 내가 스스로 크고 나를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매일 분쟁이 나고 싸우고 파당이 지어지고 분열하고 하는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진짜 좋지요. 서로 형님 먼저, 언니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렇게 위하는 그런 진짜 보기가 좋죠. 집도 그렇지. 집도 예, 그래야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지. 집안이 서로 잘났다고 다툼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위에 사람들부터가 잘 그렇게 하고 서로 잘하면 좋죠. 5절 보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교만한 사람은 높은 자에게는 아첨하고 낮은 자는 무시하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낮은 사람 무시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교만하구나 하는데 높은 사람 밖에서는 또 쩔쩔매 아첨을 해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낮은 사람 앞에서는 요즘 표현으로 갑질을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다 인격이 부족해서 그러죠.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지 않죠. 겸손해서 높은 사람 앞에서도 정당한 말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도 하고 또 낮은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말도 좀 곱게 하고 존칭도 쓰고 그분을 존중한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 참 훌륭하구나 저 사람 저렇게 다 배우고 다 가지고 다 높은 그런 직분을 직위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낮은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하다니 참 좋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듯이 교회 안에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겸손한 자 어린 아이 하나라도 영접한다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더욱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어린 소자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기회가 많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후에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비유에서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의 종들과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며 보잘것없는 종 보잘것없는 성도 교우 한 사람을 영접하며 그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셨고 또 그의 이름을 가진 소자 하나의 영접 여부가 구원과 멸망을 나누며 어떤 이는 양은 영접을 그렇게 했고 염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갔다 그 행위가 그렇게 하늘과 땅으로 나누는 건가 그렇게 소자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여부가 구원과 멸망을 나누고 의인과 악인 영생에 이를 자와 영벌에 던지울 자를 나눌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으니 와, 그 교훈이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구나 행위는 이처럼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행위로 구원받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불합격입니다 100점짜리 행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가 행위는 표가 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정말 구원 얻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은 선한 행위 순종 행위가 조금씩 드러나서 아, 저 사람 바뀌었다 착하게 이제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 우리는 겸손히 서로를 영접하며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6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주님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린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한 후에 이 소자 중 하나를 믿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영접하는 대신에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연자 맷돌 실감은 안 나지만은 소나 말이 돌리는 큰 맷돌이라고 하죠. 맷돌이 얼마나 커서 우리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은 구경했어도 연자 맷돌은 저는 본 적은 없지만은 여하튼 사전에 보면 연자 맷돌이라는 게 있고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맷돌도 무거워서 맷돌 하나 둘러매도 우리가 바다에 빠뜨리면 다시 나오기 힘들겠지만은 연자 맷돌, 큰 맷돌을 소나 말이 돌리는 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빠뜨리면은 아유 나오기는 틀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 실족케 한다는 말은 범죄케 하는 것이죠. 범죄케 하는 것은 큰 죄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는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남을 범죄케 하는 것보다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편이 낫다는 말이 아닙니까? 남 범죄케 하면 얼마나 큰 죄냐. 차라리 네가 죽는 것이 그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그러므로 산즉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지 남을 범죄케 하고 남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7절 보십시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은 계속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면서 영접지 않는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남을 범죄케 하는 일들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다. 우리는 남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바쳐질지언정 남을 죄짓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단을 가르친다든지 이단으로 이끌어서 우리 이단 교회에 갑시다 하고 이끄는 거라든지, 이단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진짜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두려운 죄지요. 또 위선적인 말과 행위로 남에게 참신앙과 교회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실족해 하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저 위선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틀렸다, 예수 믿기 싫다. 저 사람 교회 가서는 직분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기도하는데 집에서 하는 거 보면 다르잖아. 예, 언행 일치하지 않으니 그런 거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나, 이렇게 되는 위선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대한, 참 신앙에 대한 반발심, 교회에 대한 반발심, 우리가 바른 모범을 보였다면 나는 믿음은 없지만은 저분을 보아서 내가 예수님 믿어볼 마음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믿어보려고 예배당 왔다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또 술 취하거나 음란한 풍조를 사회에 조장하는 행위들, 이거 다 실족게 하는 일이죠. 남 죄짓게 하는 일이잖아요. 남을 죄짓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바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낫다. 8절 보십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자꾸 내 손이 내 발이 범죄하는 대로 가고 범죄하는 집으로 다니고 범죄하는 일이나 하면 찍어버리라. 발도 찍어버리고 손도 찍어버리고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 주의 말씀은 정말 날카롭고 무섭지요. 참 엄격하십니다. 손이 범죄하면 이 한 손 찍어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 죄 안 지는 게 낫다. 발이 범죄하면 발 하나 찍어버리고 절뚝발이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성한 발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면 되겠느냐. 눈이 자꾸 범죄면 한눈 빼버리라. 그리고 애꾸눈 가지고 예 성경이나 보고 예 그렇게 바르고 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성한 눈 예 시력 좋다고 2.0 시력 가지고 죄만 짓고 죄악된 일들만 행하다가 지옥 가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니까 무섭고 날카롭고 엄격하십니다. 그러므로 불구가 된 몸이 때때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죄만 짓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더 복됩니다. 만일 우리가 불구의 몸을 원치 않는다면 저도 원치 않죠. 아유, 애꾸는 데면 얼마나 불편할까. 오른손이 어떠면 아이고 이거 이제 컴퓨터는 다쳤구나 못 치고 이제 이걸로 이거 어떻게 잘 치겠는가. 이제는 문서 사역 인터넷 사역은 끝이로구나. 그렇죠. 어디가 몸이 아프면은 그렇죠. 다리가 그럼 아이고 이제는 오른쪽 다리가 그러면 운전은 어떻게 하나. 장애인 차 갖고 이제는 손으로만 운전하나. 손도 잘라버리면 어떻게 운전하나. 그러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원치 않고 다 원치 않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예 원치 않는다면 우리의 사지백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한 손, 성한 발, 성한 두 눈을 예 시력이 아주 좋지 않지만은 저같이 안경을 낀 예 그런 도수 높은 그런 예 안경을 낀 상태라 하더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이 눈으로 이 손 이 발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이는 그렇게 살다가 가야죠. 그래야 주님께서 그래도 놔주시겠지. 예. 그 유익이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과 예, 그런 눈이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차라리 불구자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니. 10절 보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주님은 어린 소자를 영접하러 가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믿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예, 없인 여기지 마라. 기독교는 그러므로 인격적인 종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한 사람의 생명은 어른의 생명이든 아이의 생명이든 혹 태아의 생명이든 잘 들어보십시오. 태아의 생명이든 동등하게 귀합니다. 생명은 귀하다. 인격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곳에는 여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옛날의 풍습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조금 무시를 당하고 여성들도 무시를 당했다면 그러나 기독교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모세의 율법에서도 너희가 결혼하면 여자를 위해서 1년 동안 한가위 지나면서 기쁘게 하거라. 세상에 그런 법이 350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는가 싶습니다. 예? 3500년 전에 모세의 법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그런 예, 아름다운 법이 있는 줄을 몰랐죠. 그래서 없인 여기지 말아라. 예.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비인격적이죠. 물론 가정이나 교회에서 질서와 직분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그것이 어린아이의 인격일지라도 없인 여기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요즘 오늘 절기와 같은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평소에도 그렇지만 많이 마음에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가족들이 우애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존중하면 우애하죠.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문제가 좀 적지만 보통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종처럼 부리지 않으면 되죠. 며느리는 집에 들어온 종이 아니에요. 요새 종이 되려고 온 사람도 없겠지만은 종이 아니죠. 귀한 내 아들의 사랑하는 아내니까 얼마나 그를 귀히 여기고 예, 참 귀한 보배가 하나 들었다 이렇게 여겨줘야 집안이 편안하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부모님과 같이 내가 그를 귀히 여기고 섬겨보겠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진짜 아름답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의 갈비뼈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나의 머리라고 나의 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은 늙으신 부모님을 에이고 이제는 다 힘도 없고 이제는 갈 날만 꼽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 있으면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고 여전히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 그 가정이 복된 것이 그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언제 나이 들어서 힘없는 때가 올 것인데 똑같은 거 받아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그렇게 천대하면 자기도 나이가 들면은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거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게 어린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11절 전통 본문에 보면 우리말에는 난회주에 있는가요? 아니면 생략되어 있던가요? 난회주에 있든지 생략되어 있든지 11절에 보면 그냥 없음 그렇게 되어 있나요? 11절 난회주에 있군요. 인자는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인자는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남을 범죄케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구주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제자된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한 영혼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이가 심각한 종교적 도덕적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그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고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를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주님의 제자다운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고 방황했을 때 우리를 은은하게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 경외하고 조물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너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과 같이. 12절을 보십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잃은 양의 비유와 비슷하죠. 99마리의 양들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요 그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실수로 인해 범죄하게 하고 잃어버려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14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녀들 어린아이나 청소년 하나라도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왜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대를 거절해서 에휴 저런 거는 없는 게 좋아.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서로 해버리면 그거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겸손을 가르쳤어요. 겸손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교만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 못 믿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을 낮추게 되고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큰 자는 겸손히 형제를 섬기는 자다. 너희 중에 누가 크냐? 큰 자는 더 큰 자,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겸손의 덕이 성화의 정도를 가름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 예수님 잘 믿느냐, 그것은 겸손한 인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겸손은 성화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복된 덕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로마서 12장 10절에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중요하게 길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히 여기고 그를 실족케 하지 말아라. 범죄케 하지 없인 여기지 말고 실리에 범죄케 하지 말아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심정으로 살면 교회가 복되고 가정이 복될 것입니다. 이 명절이 복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서로서로 좀 부족하고 조금 좀 부족하게 보이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더 그를 품고 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은 기본 단위인데 가정이 변화해야지. 가정이 콩가루 집안처럼 서로 찢어 먹고 싸우듯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가정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가정은 서로 화목하는 것이 좋죠. 부모가 보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좋죠. 화목하는 것이 좋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둘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밥도 같이 안 먹고 서로 같이 대면도 하기 싫은 정도의 분열이 불행이죠. 누가 만든 분열인지는 몰라도 그런 분열은 불행이죠. 젊은이들도 아무쪼록 깨닫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꽂아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듯한데, 아니면 깊이 토론을 하든지 왜 그런지 이념적인 갈등조차도 토론을 해봐서 옳고 그런 것이 판결을 나듯이, 많은 경우에 종북 좌파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사실에 입각한 것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으면은 다 이북 가서 사시든지, 이북이 그렇게 좋고 이상적인 나라라면 이북 가보든지, 실제로는 갈 사람은 없으면서 이 나라 이 자유대한민국 속에서 왜 그런 잘못된 활동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분열된 것을 어떻게 누가 그것을 화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많지. 그러나 하여튼 다 우리의 동족이니까 품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들을 우리가 이 분열이 서로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히 여기고 없인 여기지 말고 죄 짓지 말게 하라. 그것을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소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교회에서 큰 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조금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고 우리가 겸손한 인격자들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겸손히 서로 섬기는 큰 자들이 되고,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고 실족케 하지 않고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 서로를 주님 배척하지 않고 품고 감으로써 그렇게 되고, 이 분열된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옳고 그런 것을 잘 분간하고 잘 생각해서 주님 이 조그만 나라가 주님 두동강이 나 있듯이 나 있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올바른 것을 생각해서 주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속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 않고 참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